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창세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은 좀 그 지난 시간에 38장 26절까지 나누었거든요. 그러니까 38장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고 3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시 우리는 이 38장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위에는 이 시대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그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약간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고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원하셨지, 그 사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처럼 시궁창에 들어가고 그 사람처럼 더러운 데 가서 있음으로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상황적으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린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노아에게 갈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아 선생님, 당신은 이 배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오늘 밤 바벨론에서 큰 잔치가 있을 거 아닌가요? 아니, 노아 선생님도 거기 와서 바벨론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고, 그 사람들과 좀 친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내려가 그들과 교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만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세상화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와 세상이 다른 게 뭐냐 이거죠. 나나 너나 똑같은데 뭐 구원이니 뭐 은혜 받느니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말을 해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할 말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가운데는 행여 그들의 교인을 잃을까 염려한 나머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너무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로만 몰려온다면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근래에, 아니 좀 더 됐다고 보죠. 80년대부터 얼마나 우리나라에 이루어졌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만 보시겠다고 결코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는 그 방법까지도 선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이를 위해 세상적인 방법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의 성도 수와는 상관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기 목사님께서 캐롤라이나에서 그 설교하도록 아마 그 초청을 받았고, 그때 스코필드 박사의 이야기가 떠올랐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는 날 비가 와서 지극히 적은 수의 교인들만이 그의 설교를 이제 들으러 온 거죠. 그리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는 그 스코필드 박사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품고 그에게 다가가서 유명한 목사님을 이렇게 적은 수의 교인들 참여하는 곳에 집회 강사로 모시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이게 목사들 세계에서 흔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자 스코필드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지 12명의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스코필드가 교인 수가 적다고 해서 어떻게 투덜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대에 좋은 교훈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들은 교회에서는 반드시 많은 교인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거나 혹은 계신다 하더라도 역사가 적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과 몇 명을 위한 사역자로 부르셨을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기만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가득 채우실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다는 그 자신을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상태로 타락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좀 결과를 보아야 되는데 27절에서 30절까지 38장 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우리는 신약성경의 첫 페이지인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볼 수 있는데 그때 1장 1절, 2절과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그런데 이 계보를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이르게 되는데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와 다말의 혈통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시면서 죄의 혈통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를 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중심 가운데 분명히 서 있어야 되겠고 사람의 숫자에 우리 왔다 갔다 하지 말자 말입니다.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온전히 증거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찬양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Jesus doeth all things well. Savior meets me, all the fullness of His love. Perfect rest to me is promised in my Father's house above. When my spirit called immortal wings its flight to realms of day, this my song through endless ages, Jesus led me all the way. This my song through endless ages, Jesus led me all the way.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좀 우리가 좀 깨림칙하게 읽는 성경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숨겨져 있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맞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유다의 수치스러운 이야기에 담겨 있던 창세기 38장을 마치고 이제 39장에서 다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요셉이 유다와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사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10명의 형제들이 받지 못한 많은 교육과 훈계와 개인적인 사랑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요셉은 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새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풍성한 사랑과 훌륭한 가정교육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곁길로 가는 법이 상당히 적음을, 없음을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신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자랄 때, 아이들이 자랄 때 풍성한 사랑을 심어주고 그 안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요셉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형들의 증오와 원한을 샀기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일을 또한 보게 됩니다. 17세의 소년으로서 외국에 가는 것, 그것도 종으로 팔려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암담한 일이었습니다. 겉으로 봐서 위로가 될 만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인간편으로 보면 불행한 소년이었습니다. 애굽에 와서조차 그에게 일이 순조롭게 풀려난 그러한 그 일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 창세기 39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그 당시에는 미처 이러한 어려움을 깨닫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반드시 어떠한 목적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구약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의 삶의 구석구석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고 그를 인도하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번도 직접 나타나신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직접 나타나셨지만, 그렇죠, 요셉에게는 직접 나타나 말씀을 하신 그런 기록을 창세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앞선 선배들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구약 성경의 대표 인물이 요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 이 말씀의 삶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요셉이 그들의 과거에 행한 악을 갚지나 않을까 두려워 그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대하여 아무런 악의도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요셉에게는 불길하게 보이고 표면적으로는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그의 인생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다음의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것도 그분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불행이나 슬픔이나 고통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산 울로 두르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그것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사탄도 뚫고 들어올 수 없고 다른 어떤 것도 뚫고 들어올 수 없어요. 혹여 사탄이 뚫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나에게는 유익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이긴 것 같지만 결국은 진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단은 아마 쾌재를 부렸을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그게 이긴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나가셨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산 울로 두르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욥을 시험하고자 했지만 그가 하나님께 한 말을 기억하는 게 좋아요. 욥기서 1장 10절을 보면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 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산 울타리를 무너뜨려 달라고 간청을 했던 거죠. 그러나 비록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여전히 우리의 선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토레이 박사가 계세요. 이 토레이 박사가 로마서 8장 28절을 가리켜서 피곤한 자를 위한 안식의 베개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다음과 같이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 토레이 박사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말씀한 분이 계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서 그러한 일들을 모두 볼 수만 있다면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고난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생애는 또 다른 면에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대의 거짓 예언자들은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 어떤 누구에게도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요셉에게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셨지만 그를 놀랍게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은 오늘의 우리에게, 현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보디발의 집 가정의 총무가 된 요셉을 우리 만나볼까요? 어떤 사건이 펼쳐지는가 보죠.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이 미남 소녀는 아마도 노예시장에서 종으로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는데 그러할 때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 아마 그를 딱 보고 아마 반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국방부의 고위 관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을 딱 사게 되는 거예요. 2절로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는 것은 아주 못됐다, 힘들겠다, 안됐다, 안타깝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 가정에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3절 봐보세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때까지는 요셉의 삶이 순풍에 돛단 듯이 잘 풀려나갔습니다. 그야말로 평탄대로였던 거죠.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도 이 정도쯤에서 그들 모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이야기를 끝내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옛날 이야기나 동화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유혹과 고통과 여러 문제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요셉에게도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4절 한 절만 더 보죠.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하니 여러분 이것을 유념해 보십시오. 요셉이 봉사하는 그 태도로 인해서 보디발의 모든 재산 그러니까 동산뿐만 아니라 아마도 부동산까지도 관리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지 않았나 싶어요. 보디발은 자기 소유물을 다 그에게 위임했습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가 17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아주 젊은 나이였는데 이와 같은 일들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발굴의 능력과 성실성을 보이게 되니까 그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은혜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소유하고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비전을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두란노 컬러 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 우편번호 121-707,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한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3200-460번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